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장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 그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놓고 기도했던 한나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주님을 향하여 진정한 서원이 드려지게 하시고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 삶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을 그 기억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인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의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만나는 접촉점에서 생겨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의 축이요 기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배, 예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제 얘기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배를 드렸다고도 할 수 없죠. 예배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간의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예배자로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가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을 할까요?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맺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일 예배가 되었건 여러분들이 아침 예배가 되었건 어떤 예배가 되었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인간과 하나님 간의 새로운 교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교통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신다, 기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일상처럼 돌아온 것 같지만 예배를 드렸고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동침했어요. 그때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했다라는 말은 기억했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또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오는 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통해서 일할 준비가 되었다, 일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은 홍수 때가 얘기가 있죠.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식구들과 방주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홍수가 멈추게 되고 이제 홍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방주에 있는 생명을 기억하심으로 홍수가 끝이 납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리죠. 뭐 사람은 은혜도 쉽게 잊습니다. 뭐 저도 그래요. 여기까지 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세를 졌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신세를 진 건 다 잊었다시피 하고 내가 그 쥐꼬리만한 손톱만큼이나 뭐 도움을 준 거 있으면 그건 평생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뭐 그냥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잊어버려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빨리 잊어버릴지 모르죠.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 뭐 떡 맡은 관원장의 앞니를 정말 꿈을 통해서 잘 풀어줬어요. 그 나가는 사람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자마자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언제 기억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때 관원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뜻밖의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가 꿈 얘기를 하니까 그 꿈을 해석할 요셉이 갑자기 떠오르고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사실,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 까마득하게 그를 잊은 사실을 죄라고 인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나게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일 먼저 들여다본 건 여러분의 죄악이었다는 걸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셨습니까? 그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 기억나는 사건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 요셉이 이 부탁을 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면 그게 죄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400년간 그렇게 430년간 노예로 둡니까? 단축하면 안 됩니까? 아니 왜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시켜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했다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말,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비명을 질러대고 고함을 질러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고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그 중간에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했다는 이 표현은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애들이 애 낳는 게 힘들다고 열 달도 안 됐는데 그냥 쑥 꺼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 채워져야 아이가 출산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허물 벗는 건 그보다 더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애벌레가 그 허물을 고통스럽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벗고 나와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드디어 뭐 때가 왔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다. 사무엘은 뭐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참 절묘한 이름이에요. 인간이 구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곧 사무엘일지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도 응답은 사무엘과 같은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사무엘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은 이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은 한나의 서원 기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한나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럼 이게 조건부 약속이냐 이것이죠. 이게 아주 미묘한 부분이에요. 서원 기도는 본질적으로 조건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뭐 큰 돈을 주시면은 10에 1조 하지 않고 10에 3조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내가 그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은 제가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어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서원 기도란 반대급부로 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한나의 기도는 그가 꼭 아들을 죽도록 원했다면 아들을 돌려드리는 서원 기도를 할 까닭이 없죠. 딴 걸 줘야죠. 따라서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 저주스러운 상황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불임의 수치를 주님이 씻어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게 진정한 서원의 뜻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서원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서원 기도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주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뭐 하나님한테 거래하자는 것밖에 더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든 않든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리겠다. 이건 서원 기도가 되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선교사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원 기도가 되죠.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사무엘은 내 태중에서 열 달간 자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다 하는 내 기쁨과 헌신의 표현일 때는 서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서원이 일방적으로 좀 이게 본질과 핵심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아내나 아이들이 하는 서원 기도를 아버지나 남편이 무효화시키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민수기 30장 10절,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래서 남편이 판단해보고 이건 도저히 이건 뭐 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무리한 일이다. 뭐 이런 일 때는 남편이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를 드려서 무효화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서원 기도가 아주 뭐 가치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서원 기도가 남발하는 그런 사태가 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원 기도를 그렇게 할 바에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헌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 그런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약속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하늘 두고도 하지 말고 땅 두고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두고도 하지 말고 심지어 내 머리를 두고도 그렇게 약속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이건 땅이건 예루살렘이건 우리의 신체의 일부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걸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어쩌면 천금같이 여기라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인간이 살만한 세상으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약속이라는 걸 하셨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시는 것을 보이심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소위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약속이 쉽게 깨어지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너무나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맹세라는 건 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지 않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속이기 위해서 약속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헌맹세를 할 바에 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맹세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 평생 서원 안 할 거예요. 그것도 또 예수님을 또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과의 단 둘만의 비밀한 약속으로 내가 그 약속을 이뤄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서원은 우리 일생의 신앙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서원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마치 하나님과의 약속처럼 사람과의 약속을 신중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고야 마는 그런 것들을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한나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예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 까지 기다리다가 여기 보니까 엘가나 집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매년제는 해마다 1년마다 어떤 그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언제 드렸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칠칠절 이런 걸 나는 우리는 매년제로 하자. 그때는 1년마다 꼭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그게 매년제가 될 수 있겠죠. 나중에 사무엘상 입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자 사울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요나단에게 내가 없어지거든 내 아버지가 찾거든 내가 베들레헴에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봐요. 그걸 봐서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건 어떤 뭐 이 저기 저 장소에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나지 않아도 이게 뭐 양해가 되었던 그런 사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원제란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공언하는 그런 제사예요. 따라서 서원제를 드리게 되면 그 약속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제는 또 자기의 서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그 약속을 확증하고 확정하는 그런 뭐 뜻의 제사였어요. 그걸 이제 해마다 드린 게 엘가나 가족이에요. 그 엘가나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다 올라가야 하는 이 매년제와 서원제에 한나가 이 아이 사무엘 때문에 자기는 집에서 있겠다 이랬는데도 엘가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아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뭐 애를 데리고 가면 가는 거지 왜 못 간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가나가 그러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그래요. 애를 젖댈 때까지 잘 데리고 그렇게 잘 키우도록 하시오. 우리만 가지요.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부부지간이나 이게 친한 사람들끼리 말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놓고 꼭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애가 뭐 낳았으면 낳은 거지. 그 뭐 이렇게 예배 빠질 만큼 중요해? 덜치 없고라도 가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죽기를 무릅쓰고 애를 덜치 없고 매일 새벽 예배를 또 40일 한다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 안 하나 봐라.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 그냥 차운데다 그냥 그 밑에 바닥에다가 재워가면서도 본인이 그 기도를 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쪽이 낫습니까? 그때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기 위해서 나는 아이가 자랄 때까지 나는 비대면 예배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나는 아이가 좀 힘들어 하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자리에 가서 나는 반드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하건 대면 예배를 하건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점에 혼동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뭐 애 하나 생겼다고 그렇게 예배를 빠져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또 애가 있는데 그렇게 뭐 가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예배를 다녀 라고 비난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정말 본인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와 받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대기까지 이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2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젖대는 걸 되게 세 살 때까지 했어요. 좀 뭐 오래 한 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이 좋지 않아서 어린아이에게 조금 그 이렇게 물보다도 이렇게 모유를 오래 먹였다고도 하고 어쨌건 한 세 살, 만 세 살까지 먹이려면은 굉장히 애가 나름대로 이제 뭐 말귀도 좀 알아듣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는 엘리에게 이제 이 아이를 맡기러 갑니다. 예물을 가져갔는데 재물을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도 그냥 무심코 읽었겠지만 이게 이 민수기 15장에 규정된 것보다도 재물이 3배나 많아요. 굉장히 많은 재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재물은 수송아지예요. 근데 이게 수소, 큰 수소를 3마리씩이나 가지고 간 거죠. 물론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그 정성스럽다, 더 정성스럽다라고는 우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사무엘을 이제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데 그 재물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껏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아이만 드리면 됐지 뭐 재물까지냐, 규정된 대로 하면 되지가 아니라 아이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또 엘가나는 한나가 그토록 기도해서 난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뭐 안 돼, 그냥 당신 그렇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냥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엘가나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런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결정하는데 한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재물이에요. 그 양이나 재물이 절대로 한나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엘가나가 동의하고 엘가나가 축복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쉽지 않잖아요. 저는 정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부부가 힘껏 힘을 합쳐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물 가지고 엉뚱하게 싸우면 재물이 안 되잖아요. 왜 꼭 세 마리냐? 한 마리만 하지. 규정이 한 마리인데. 이러다가 재물이 재물로서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힘껏 드리고자 하고 아내는 한 마리보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 마리 하지 뭐. 정말 우리가 가진 거 다 드리자. 뭐가 아깝겠소. 이런 것들이 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가정이 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는 까닭은 우리도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려면 엘가나와 한나처럼 이런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고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배자란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겁니까? 예배만 정성스럽게 다 드리면 모든 게 다 됩니까? 아니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예배 자리가 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지극정성으로 드리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배자로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삶의 지경이나 형편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가서 이제 엘리한테 아이를 맡깁니다. 근데 얼마나 이 한나가 참 이제 헤어지는 시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당신 곁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던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해 주셨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우리는 뭐 오늘 이런 거 하면 뭐 아이들의 뭐 인권 침해입니까? 부모가 마음대로 하면.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어린 아이를 정말 본인이 무슨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쩌면 한나는 지난 3년 내지 4년의 세월을 이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아마 뭘 했겠어요. 매년제나 서원제를 갈 수도 있지만은 가지 않고 끝까지 이 아이와 함께 단 둘이 있는 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 내 전 생명을 다 기울여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마땅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태도로 이 아이를 양육했겠죠. 그리고는 이 아이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뒤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오늘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오늘 같이 들어보도록 하시죠.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사무엘을 구하고 아이를 구하고 아이를 얻고 아이를 이제 저기 낳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드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한나는 정말 영적 통찰을 얻게 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의 시작을 하는 이 첫 마디가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리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신앙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 마리아의 기도에 비견되는 기도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깊고 아름다운 기도인지요. 비록 브린나에게 시달리고 아이가 없는 서름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뒷말을 듣고 지냈던 이 한나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불임의 여인에게 생명을 잉태케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 이제는 그 내게 주신 아이를 기뻐하기보다도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 기뻐하는 것. 그래 기도를 응답된 것보다도 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그걸 기뻐하는 진정한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그 감옥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뻐하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가 헛된 노래가 아니라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기도, 드릴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합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누가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나 상황을 바꾸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한나, 한 여인의 기도지만은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한 여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에요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리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이 세상에 다른 이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같은 반석이 이 땅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을 때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유일성,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도대체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오만한 사람의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분이 진실로 겸손한가, 정말 교만과 오만에서 벗어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 정말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은 절대적 기준 앞에 내가 섰다는 뜻이고 절대자 앞에 서본 사람은 절대로 상대적인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죠. 하나님을 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죠. 사실은 그냥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죠. 브루스 월트키라는 구약 신학자가, 그분 평생 구약을 가르치는 분이지만 첫 시간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털 칠판에 가면 첫 시간에 점을 하나 찍어요. 벽면 전체가 화이트보드인데 화이트보드에다가 까만 점을 하나 찍어. 이건 뭐냐? 이걸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오. 그러면 뭐 우주 밖에서 본 지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 말이 있죠. 그런데 이 구약학자는 그렇게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화이트보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정도다. 50년간 구약을 강의한 교수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성실해야 합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력으로 오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그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이 한나가 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면은 인생의 대역전극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풍족하던 자들은 가난에 처하게 되고 정말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되는 인생의 역전,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같이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일곱 아들을 낳게 하고, 일곱, 뭐 이게 저기 한나가 일곱 애를 낳았다는 게 아니라 한나는 나중에 다섯 애를 더 낳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완전수 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완전히 회복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뭐가 안 된다, 또 뭐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된다, 나는 또 뭐 무슨 뭐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으면 온전히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왕들을 걸음더미에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수치를 겪게 한 것이고 어떤 분들은 수치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찬가 아닙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찬가를 불렀을까요? 마리아 찬가를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 찬가는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모든 일에 주관자라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상황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처지를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것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놀랍게도 메시아적 예언과 같은 노래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하고 나서 그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입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구원사적인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를 들으면 아마 녹음하고 그걸 나중에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무슨 경황으로 내가 저 아프리카 땅을 달라고 기도했나. 내 집안에 뭐 작은 일 하나도 내가 못하는 주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온 열방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는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된 기도지만 정말 한 교회를 놓고 하던 기도지만 한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던 기도지만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정말 이 온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언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나한테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기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꿔달라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때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세상조차 오간 것이 없고 구속한 주만 내 눈앞에 가득할 때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자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오늘 사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자리가 조금 더 슬픔의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기쁨의 자리요. 잔치집보다도 더 기쁜 잔치와도 같은 자리요. 물론 뭐 그 시대에 아들을 대사장으로 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멸이라는 아들을 얻고 아들을 양육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인간 모든 길흉 화복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걸 노래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평생에 우리 모두 한나와가 오늘 올려드린 이런 기도와 같은 기도가 한 번은 주님께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으면은 우리는 이게 구원의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노래는 누군가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자체가 그게 곧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이 땅에는 심판이 가깝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시기로 선포하시기로 결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부모는 돌아갔어요.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라는 그렇게 뭐 썩 영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이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 이 지도하에서 그의 손길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더라. 누구 앞에서든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앞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무엘도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때 섬긴다라는 표현은 다분히 제사장적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섬김이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섬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누군가는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누군가는 심판의 삶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 엘리, 사무엘이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훈련 과정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아이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섬김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까지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그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진정 섬김의 사람, 예배자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비록 엘리 앞에 있지만은 여호와를 섬겼던 이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내가 우리 사장 앞에서건 우리의 무슨 뭐 계약자 앞에서건 누구 앞에서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어디에서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목숨을 다 쏟아부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그렇게 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듯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기억의 자리 곧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곧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 이 땅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